카탈루냐에 꼭 가보세요. 끝내줘요. 반드시 가야 한다고 우연히 만난 청년이 자꾸 부추기죠. 정해진 스케줄대로만 다니면 재미없어요. 일탈을 해보세요. 그러자 스티브는 이렇게 대꾸합니다. 우린 그렇게 유명한 곳엔 가지 않는 일탈을 했죠. 남에게 열심히 여행지를 추천하는 사람. 그런 곳일수록 더 피해가려는 사람. 영화 트립 투 스페인의 한 장면입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경험해본 장면입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 정은채입니다. 5월 30일 수요일 FM 영화음악 정은채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영화 트립 투 스페인에서 노엘 해리슨의 Windmills of Your Mind였습니다. 스티브 쿠건과 롭 브라이든 두 영국 남자 배우가 함께 여행 다니는 시리즈죠. 트립 투 잉글랜드, 트립 투 이탈리아에 이어서 이번엔 트립 투 스페인이 개봉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스페인 이곳저곳 잘 놀러 다니다가 우연히 한 청년을 만나 얘기를 나누는데요. 자꾸 아는 척을 하죠. 산세바스티안에서 음식을 드셔보셨나요? 음식으로는 스페인 최고예요. 카탈루냐도 꼭 가보세요. 끝내주죠. 발렌시아는 아실 것 같은데 거기 최고잖아요. 딴에는 선의로 추천을 하는 건데 이상하게 반발심이 생깁니다. 너무 유명한 데는 뺐어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도 구석구석 돌아보려고요. 이렇게 정중하게 대답하던 스티브가 결국엔 살짝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죠. 우린 카탈루냐엔 가지 않는 일탈을 했다고요? 라고요. 여행 계획 세울 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유명한 곳에 그래도 되도록이면 한 번은 가보시는 쪽인가요? 아니면 유명한 곳엔 절대 가지 않는 일탈을 하는 쪽이신가요? 보통 영화를 보고 가보고 싶은 여행지를 고르기도 하는데요. 궁금하네요. 여러분은 여행 가이드는 어떤 영화였는지 아니면 막연히 가고 싶은 여행지는 어딘지 오늘 여행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4231님, 역시 아무 계획 없이 가는 곳이면 카탈루냐가 좋죠. 어쩌다가 길거리에서 탁구도 하고 미술관에 공짜로 가보기도 하고 몬주익 언덕에서 황영조 선수의 현판도 볼 수 있죠. 몬주익 언덕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땄던 곳입니다. 여기 카탈루냐 한번 좀 잘 아시는 분이신가 봐요. 4231님. 여유가 느껴지네요. 문자에서. 사연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나 사진 첨부하시면 100원의 이용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인터넷 미니 어플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요. 영화를 통해 우리를 새로운 여행지로 데려다 주실 분이죠. 이은성 기자님과 함께하는 Feel So Good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또 어떤 주제로 어떤 영화들을 소개해 주실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FM 영화음악은요. 맥도날드,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유유제약, 하나원 비즈마켓, PNTD, 코지마 안마이자, 동양건설산업, 아우디코리아, 더케이예담상조, 뉴트리원라이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밀리에서재, 좋은부탄, 라이프플러스 화나생명, 금강주택, 보령제약 용각산쿨, 여행박사, 주식회사 우리카드, 주식회사 골팡, 더 SYG연구원, 주식회사 휴스톰, 조경정원 박남회와 함께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참을 망설이다 새벽
벽을 건너 내 맘 너에게 전할게.
FM 영화음악 정은채입니다. 5월 30일 수요일 FM 영화음악 정은채입니다. 김동수님, 제 여행 스타일은 유명한 곳을 평일에 가는 거예요. 작년에도 2년 전에도 목, 금, 토 2박 3일로 제주도에 갔어요. 이 아이디어도 괜찮네요. 유명한 곳을 평일에 사람이 없을 때 들려보는 거. 괜찮습니다. 저도 서울에 조금 붐비는 곳 있잖아요. 어디 강북 위쪽으로 한옥마을이라든지 그런 곳에 주중에 잠깐 들려서 한 바퀴 도는 거 좋아하는데. 2835님, 고등학생 때 원스 보고 성인이 되면 꼭 더블린 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만 하고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10년이나. 원스는 2007년도 작품이죠. 아, 이 영화가 벌써 10년이나 지났군요. 시간도 빨리 가고 그거에 비해서는 원스는 계속해서 참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함소영님,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를 며칠 전에 봤습니다. 그중 발리의 빠당빠당 비치가 끌리더군요. 그래서 올겨울 발리로 서핑 갈 계획입니다. 그 생각만 하면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아, 발리의 이 비치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네요. 빠당빠당 비치. 서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운동이 굉장히 중독적인 것 같더라고요. 매번 여행을 갈 때 서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으로 여행지를 선택을 하던데 아마 함소영님도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김영훈님, 아멜리에를 보고 파리의 몽마르트랑 생마르탱 운하에 갔던 게 생각나요. 영화에서 포착된 장소를 실제로 가보는 건 매번 짜릿한 것 같습니다. 최민서님, 미드나이트 인 파리스, 파리의 낭만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던 영화예요. 비 오는 날 파리의 거리, 아직 가보진 못했지만 5월에 떠나고 싶은 여행지랍니다. 파리의 5월이면은 날씨가 아직까지도 선선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영화 원스 중에서 한 곡 들어볼까요? 더블린의 길 한복판에 서 있는다 생각하면서 직접 가지는 못하고 상상만 함께 해보자고요. 영화 원스 중에서 글렌 한사드와 마르게타 이글로바가 함께 불렀죠. When Your Mind's Made Up. 함께 듣고 오신 곡은요, 영화 원스 중에서 글렌 한사드와 마르게타 이글로바가 함께 부른 When Your Mind's Made Up 이었습니다. 박정훈님, 저의 최애 노래가 나오네요. 영화 장면 중 이 노래가 흘러나오던 녹음실 씬은 최고였죠. 소름이라고. 저도 원스 재밌게 봤었는데 저는 원스의 OST를 들으면 그 마그레타 이글로바가 고장난 청소기 그걸 끌고 다니면서 마치 강아지와 산책을 하듯이 그 골목을 왔다리 갔다리 했던 그 장면이 굉장히 귀엽게 기억에 남네요. 4831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보고 지우펀에 다녀왔어요. 지우펀에서 1박을 하고 아무도 없는 새벽에 조용한 골목골목을 몇 번이나 걸었었죠. 정말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지우펀. 역시 여행은 골목 여행인 것 같아요. 저도 골목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사람 많은 어떤 광장이나 그런 유명한 유명지들은 밤과 낮이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골목들은 낮과 밤이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죠. 임지영님, 여행은 아니었는데 중국에 출장 갔다가 우연히 허 촬영지인 상하이 푸동에서 영화 장면처럼 동영상 찍고 놀았어요. 주인공 테오도르가 고독하고 무료하게 출퇴근하는 큰 육교 거리였어요. 아, 재밌게 노셨네요. 상하이 푸동 한복판에서. 그 사람 많은 데서. 4861님, 여행지 영화하면 비포 시리즈가 최고죠. 비포 시리즈 중에서 한 곡 들려주세요. 가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영화 비포 시리즈 중에서 한 곡 들려드리고 이어서 이은성 기자님과 함께 Feel So Good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영화 비포 선셋, 파리가 배경인 영화죠. 줄리 델피의 Words for a Night. 봤던 영화는 더 새롭게, 몰랐던 영화는 더 특별하게 만들 느낌 좋은 영화 두 편 소개해드립니다. 이은성 기자님과 함께하는 수요일 밤의 작은 영화관, Feel So Good.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GV계 유재석으로 만큼 바쁘게 지내고 계시죠?
이거 너무 잘못된 정보예요. 유재석 씨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뭐 어때요?
안 돼요. 제가 존경하는 분이.
최근에 버닝 GV 하셨죠?
네, 어제 이창동 감독님이랑 유아인 배우 전종서 배우랑 같이 네. 어제 저녁에 따끈따끈하게 마친 행사인데요. 네. 어제 관객분들이 어쨌든 이 영화의 내용도 궁금해하시고 많이들 호기심을 가질 만한 내용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어려워하시는 면들도 있고 네, 네. 그래서 배우들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직접 얘기를 풀어주시니까 되게
좋아하셨겠네요.
좋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난주에는 메타포에 매혹당하는 영화들이란 주제로 영화 버닝 그리고 녹터널 애니멀스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번 주 주제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는 끝까지 간다, 덕후의 모험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끝까지 간다, 덕후의 모험.
네.
덕후는 다른 말로 매니아라고 봐도 되나요?
네.
은성 기자님 혹시 어떤 분야의 덕후이신지?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의 주인공들이 네. 정말 엄청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견주면 저는 어느 분야를 좋아한다고 말하기도 되게 누추한 수준이라.
오,
네, 저는 그냥 두루두루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 분야에 사실은 깊게 막 덕질할 정도의 그런 빠짐이 없는 게 사실은 컴플렉스였던 적도 있었거든요. 네,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의 주인공들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좀 대리만족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항상 받고 그래요.
네. 저도 약간 좀 그런 편인 것 같은데 네. 어떠한 사람을 덕질하는 경우도
네,
있고
네.
그렇죠. 분야도 그렇고 굉장히 몰입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좀 신기할
맞아요.
정도로
네.
즐거울 거 아니에요. 그 순간은 그렇죠.
그리고 저 커다랗고 그 깊은 애정이 어떻게 나올까 이런 게 항상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는 어떤 영화죠? 첫 번째 영화?
네. 그 오늘의 주제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면 네. 그 남들이 왜 막 루저 취급하고 아무리 한심하다고 해도 자기 자신에게는 뭐 너무나 소중한 취미나 가치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얘기 나눈 것처럼 요즘에는 특정 분야에도 진짜 전문가 이상의 지식과 흥미 네. 열정을 지닌 사람들이 많고 또 그들을 덕후라고 부르는 게 좀 일반적인 일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덕질하다라는 말도 우리가 흔하게 쓰고요. 그래서 이들은 종종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영화 속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무언가에 푹 빠져서 거침없이 직진을 택한 사람들의 이야기 두 편을 가지고 왔고요.
네.
첫 번째 영화인 스탠바이 웬디. 라는 영화는 오늘 개봉한 영화예요.
그렇구나. 네.
벤 르윈이라는 네. 감독이 연출한 영화인데요.
네.
샌프란시스코의 한 시설에 사는 소녀 웬디가 주인공입니다.
네.
어떤 시설인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 소녀가 스타트렉 시리즈를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그 스타트렉 시리즈의 시나리오 공모전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된
네.
거예요. 그래서 400페이지가 넘는 시나리오를 직접 씁니다.
네.
근데 마감일이 점점 다가오는데 어떤 상황 때문에 우편으로 보내기에는 좀 늦은 날짜가 돼버려요. 마음이 너무 급하잖아요.
네.
그래서 웬디가 자기가 살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부터 LA에 있는 파라마운트 픽처스까지 직접 가서
아, 시나리오를 들고
네, 시나리오를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떠납니다. 총 아. 600km가 넘는 거리예요. 그래서 이 길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는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아, 그 웬디 다코타 패닝이 네. 웬디를 연기했네요.
네네.
이 소녀가
아직 그 아이엠쌤의 어린이로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네. 많으실 텐데 이렇게 큰지 한참 됐죠.
됐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동생 엘르 패닝도 활발하게 연기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아마 굉장히 반가우실 것 같아요. 다코타 패닝이 오롯이 혼자 극을 이끌어가는 영화를 오랜만에 네. 보시는 분들도 또 계실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웬디가 무작정 LA로 떠난 그 사연 이어서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어나갈게요. MBC FM for you. FM영화음악 정은채입니다. FM영화음악 정은채입니다. 오늘은 이은성 기자님과 수요일 밤의 영화 이야기 Feel So Good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화로 스탠바이 웬디에 대한 이야기를 막 시작했는데요. 영화 스탠바이 웬디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기자님이 평소에 좋아하신다는 성장 영화 느낌이 조금 물씬 풍기면서
네.
또 주인공이 다코다 패닝이니까요.
네.
제 예상이 어떻게 조금 맞나요?
맞아요. 실로폰 쳐주셔도 돼요. 딩동댕.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웬디의 성장 스토리예요.
네.
근데 좋은 성장 영화는 그 극 안에서 주인공도 성장하지만 뭐 주변 인물들 그리고 지켜보는 관객의 생각까지 조금은 자라나게 해주잖아요.
네.
근데 스탠바이 웬디가 바로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웬디라는 주인공이 사실 자세히 보면 아스퍼거 증상을 앓고 있어요. 언어 발달이나 뭐 사회 적응의 발달에 좀 지연을 받고 있거나 뭐 관심 있는 것에 좀 강박적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는
네.
증후군을 일컫는 말이죠. 그래서 웬디가 아까 어느 시설에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웬디가 살고 있는 그 시설이 각자 저마다 조금씩 다른 장애를 지닌 청소년들이 머물고 있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스코티라는 선생님이 아이들의 심리 상담이라던가 생활을 네. 보호하고 지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웬디는 이곳에서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뭐 베이커리 아르바이트도 하고 성실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익숙한 곳을 벗어나면 세상이 완전 정글 같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 눈을 잘 마주치지도 못하기 때문에 버스표 하나도 제대로 사기 좀 어렵거든요.
네.
물가도 물론 잘 모르고요. 하지만 정말 좋아하는 게 바로 그 스타트랙 시리즈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가가 되고 싶다는 마음 네. 하나만 정말 가지고 길을 떠나는데요. 사실 그 웬디가 가는 여정이 지켜보기에 좀 철렁한 순간들이 많고 고비도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손에 땀을 쥐고 그 행보를 응원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 여정의 표면적으로는 그 스타트랙을 위한 웬디의 모험이지만 한겹 들춰보면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웬디의 바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웬디는 언니 오드리 그리고 갓 태어난 조카에게 자기가 위험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시설이 아니라 가족과 같이 충분히 집에서 살 수 있다. 이걸 사실은 증명하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바람이 이루어질지 또 웬디가 무사히 시나리오를 제출할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인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웬디가 쓰는 이 시나리오의 주제가 또 스타트랙인데
네.
그렇다면은 스타트랙 시리즈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보셔도 무관한지 아니면은
네.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조금 역부족일지 궁금한데요.
이게 안 그래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미처 그 걱정하시는 분이 있으면 용기를 좀 드리자면 벤 레인 감독도 이 영화를 만들기 전에 스타트랙을 잘 몰랐대요.
아 그렇구나.
이 영화의 원작이 있는데
네.
연극이에요. 그 영화의 각본을 쓴 작가가 연극의 대본을 썼던 작가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연히 신문기사에서 반지의 제왕 팬픽을 쓰는 소녀의 얘기를 읽고
네.
이 영화와 연극의 스토리를 구상했대요. 그래서 이 영화를 연출한 벤 레인 감독도 하다가 잘 모르겠으면 이 작가에게 물어봐서 전화 한라인으로 물어보며 찍었다고 하고요.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타트랙을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엔터프라이즈라는 우주선을 타고 뭐 지구인, 외계 종족을 포함한
네.
그 대원들이 우주 탐사를 하는 시리즈예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J.J. 에이브럼스가 리부트한 시리즈들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네. 실은 60년대부터 이게 TV 시리즈로 방영되면서 정말 유구한 역사를 지녔거든요. 그래서 미국 문화의 한 축에 스타트랙이 있다면 다른 한 축에 스타워즈가 있을 정도로 그쵸. 우주 양대산맥이죠. 근데 스탠바이 웬디에서는 그 웬디가 스타트랙 시리즈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스팍이라는 인물에 자기를 엄청나게 이입하거든요. 오, 네. 근데 이 스팍은 그 스타트랙 시리즈에서 클링온이라는 외계행성의 종족과 인간의 혼혈로 태어난 캐릭터예요. 근데 이 캐릭터가 좀 이성적이고 좀 아웃사이더적이고 유머까지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좀 냉철한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영미권 문화에서는 그 아스퍼거 증후군과 연결해서 이 캐릭터를 해석하는 좀 대표적인 대중문화의 캐릭터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뭐 스팍이 느끼는 고립감이라던가 뭐 정서적인 표현 같은 걸 웬디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이 영화가 그 훌륭하게 연결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좀 장점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물론 스타트랙 팬들이 보신다면 네. 중요하게 눈치채고 재밌게 발견하신 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딱 하나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네. 그 아까 시설 선생님 이름이 스코티라고 네네. 했잖아요. 근데 이 스코티란 인물은 스타트랙 시리즈에서 원래 그 엔터프라이즈라는 우주선의 엔지니어예요. 네네. 그러니까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는 캐릭터인 거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스탠바이 웬디에서는 네. 웬디가 좀 경로를 벗어날 때 이 캐릭터가 웬디를 따라가고 또 평소에는 웬디가 원활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잡아주는 인물이에요. 그런 점에서 좀 역할이 닮아있죠. 아, 이런 식의 힌트들이 아. 굉장히 많아요. 네.
작지만 되게 소소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키 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네. 부분들이 있네요. 스타트랙을 즐겨서 좋아하셨던 분들은 아마 더 조금 더 깊이 있게 재밌게 보실 것 같은데요.
네.
웬디가 항상 가방에 귀여운 강아지를 데리고 다닙니다. 이 귀염둥이의 정체는?
얘 너무 귀여워요.
인형인가요?
너무 귀엽죠. 주인공이 데리고 다니는 강아지인데 이름이 피트예요. 네. 치와와 종인데 자세히 보면 스타트랙 그 상징이 순화진 옷도 입고 있어요. 너무 귀여운 앤디의 베스트 프렌드인데요.
이 여정을 함께 하나요? 강아지가?
네. 왜냐하면 웬디가 몰래 나갈 때 그냥 따라 나가가지고 아, 얼떨결에 함께하게 된 거예요. 근데 피트 때문에 사실 큰일이 한번 나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장거리 버스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예고편에 나오니까 스포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근데
몰래 피트를 데리고 탔다가 피트가 차에 실례를 해요. 그래서 결국 고속도로 중간에서 쫓겨나거든요. 기사님이 애누리 없이 내리라고 막 이래요. 아. 그래서 이 둘이 할 수 없이 도보로 걷게 되는데요. 네네. 한 400km 남은 지점에서 버스에서 내리게 되거든요. 하지만 피트는 이 영화에 없어서는 안 돼. 네. 진짜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어요. 네. 신스틸러 역할을 제대로 하는 캐릭터입니다.
아, 궁금합니다.
너무 귀여워요.
힘든 순간을 모면할지. 감독이 캐릭터를 그리는 방식이 무척 사려 깊다고 느낀 이유가 있다고요?
네. 그 영화에서 아스퍼거 증후군이다 뭐 이런 거는 재설명이고 네. 웬디가 앓고 있는 장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한 번도 언급되지 않거든요. 그냥 우리가 그런 캐릭터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을 뿐이에요. 네. 장애를 지닌 주인공을 특별한 무언가로 그리지 않고 일상적인 톤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네.
이 영화를 연출한 벤 느인 감독이 사실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장애를 가진 인물들을 영화로 연출한 바 있거든요.
네.
뭐 세션 이 남자가 사랑하는 법이라는 영화에서는 중증 장애를 지닌 저널리스트가 뭐 장애인 성생활에 대한 취재를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고요.
네.
94년도에 나온 럭키 브레이크란 영화가 있는데 여기서는 수아마비 여성을 주인공을 했어요. 이 벤 느인이라는 감독이 평생 스스로 수아마비라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온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주인공들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뭐 타인의 시선에 짓눌려 있지 않은 정말 자기의 일상 그대로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유머러스하고 따스한 시선이 영화 전반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인물의 외적인 도전보다 내적인 도전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시선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웬디가 쓴 시나리오에 인상적인 대사가 하나 있는데
네.
함장님, 논리적인 결론은 단 하나, 전진입니다.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사가 제목이기도 한 그 스탠바이라는 말이 웬디가 급작스럽게 막 흥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자기를 다스리는 주문 같은 거거든요. 플리즈 스탠바이, 플리즈 스탠바이 계속 그렇게 주문을 외워야 진정이 돼요. 근데 그렇게 스스로를 가두던 웬디가 전진을 하면서 스탠바이가 아니라 킵고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작은 기적을 이 영화에서 그렸다는 점도 감독이 굉장히 사려 깊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확실히 오늘 주제와 딱 떨어지는 느낌 있습니다. 끝까지 네. 간다.
정말 끝까지
웬디 끝까지 간다. 웬디의 모험.
네.
오늘 끝까지 간다 덕후의 모험이란 주제로 첫 번째 영화 스탠바이 웬디 소개해드렸는데요. 바로 소개해드릴 두 번째 영화는 뭐가 될지 노래 듣는 동안 여러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인터넷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입니다. 제일 먼저 정답 맞춰주신 분께 메가박스 영화 예매권 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갑자기 너무 난이도가 같은데. 올라갔네요.
힌트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끝까지 간다. 할 수 있습니다. 힌트 드릴까요?
힌트는 이거 안 드리면 진짜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외계인 나오는 영화예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
더 어려워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어나가 볼게요. 영화 스탠바이 웬디 중에서 라벤더 다이아몬드의 Open Your Heart. 함께 듣고 오신 곡은요. 영화 스탠바이 웬디 중에서 라벤더 다이아몬드의 Open Your Heart였습니다. 두 번째 영화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해주셨는데 어떤 영화일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2987님 Shape of Water 4430님 우주전쟁
어떤 연속
2485님 영화 E.T. 신혜진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지금 막 우주 배경 영화 거의 다 나온 것
그러게
같은데.
말이에요. 제가 실로폰을 치려고 오늘 이 코너를 준비한 건 아닙니다. 영화 예매권 제가 꼭 보내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코너고요.
지금 표정은 싱글벙글한 중이세요.
마지막 분이 맞춰주셨네요. 1513님 황당한 외계인 폴이네요 하셨습니다. 천국 축하드립니다. 제일 먼저 정답 보내주신 1513님께 영화 예매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영화 황당한 외계인 폴이네요.
네, 대단하시네요. 맞추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러게요.
네, 황당한 외계인 폴이라는 2011년도 영화인데요. 외계인 나와요. 그래서 네. 외계인 SF의 사족을 못 쓰는 두 친구의 이야기예요. 그램과 클라이브라는 친구인데요.
네.
각각 그 작가이자 사파가이기도 해요. 근데 이 두 친구가 그 SF 코믹스 마니아들을 위해서 매년 열리는 지구 최대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코믹콘에 가려고 미국 여행길에 오르거든요. 이 둘은 영국 사람이지만. 근데 정말 마니아라서 일반 사람들한테 이 둘이 좋아하는 작가 얘기를 막 흥분하면서 하면 아무도 몰라요. 다들 누구요? 이렇게 황당하게 막 쳐다보고 그렇거든요. 근데 아무튼 코믹콘까지 접수한 이들이 마니아들의 성지인 외계인 길 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유명한 네바다주 51구역 등등을 거쳐서 1947년에 실제로 UFO가 추락했다는 뉴멕시코의 로스웰까지 쭉 자동차를 타고 자동차라기보단 그 뭐라고 캠핑카 같은 걸 타고서 쭉 순례를 하는데
네.
그런데 가다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진짜 외계인을 만난 거예요.
네.
지구에 온 지 60년 됐다는 외계인 폴입니다.
네.
쫓아오는 이들을 피해서 얼떨결에 막 다 같이 도망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들의 또 황당무계한 여정이 펼쳐지게 됩니다.
폴은 언뜻 보면 조금 나이가 든 E.T. 느낌이 네. 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외모가.
우리가 왜 어릴 때 외계인 그려보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그려요. 근데 진짜 E.T.가 나이 들면 이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친숙한 이미지의 외계인을 일부러 좀 상상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극 중에서 그 폴이라는 외계인은 이렇게 이름이 붙은 이유가 영화에 설명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지구에 익숙해지다 못해서 음주가무 너무 잘하고 욕도 너무 잘해요.
네, 현실감이 있네요.
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이 실제로 사이먼 페그가 이 영화의 주연 배우 중에 한 명인데
네.
그램이라는 역할을 연기하는 사이먼 페그가 다른 영화를 촬영할 때 배우들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네.
그래서 노트에 장난 삼아서 외계인 그림을 한번 그린 적이 있는데 네. 그 디자인이 폴의 전신이라고 해요.
아,
거기서
그렇군요.
발전시켜서 시나리오를 쓴 얘기이기도 해요.
아, 배우이자 작가인 사이먼 페그. 그리고 닉 프로스트는 이 영화 말고도 또 다른 작품을 함께 했다고요?
말 그대로 이 둘은 영혼의 단짝이에요.
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콤비들인데 네. 코미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들을 이미 익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폴 역시 두 사람이 일전 함께했던 전작에서 비롯된 영화예요. 네. 원래 이들이 어떻게 콤비 생활을 시작했는지 역사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원래 닉 프로스트는 사이먼 펙의 룸메이트였거든요. 네. 근데 스페이스드라는 시트콤에 출연하면서 야 너도 출연할래? 라는 한마디에 참여해서 배우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둘이 여러 작품을 함께했는데 지난해 개봉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베이비 드라이버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영화를 연출한 에드가 라이트 감독까지 이 콤비 합세하면 그야말로 정말 난리가 나요. 그 새벽의 황당한 저주라던가 뜨거운 녀석들 네. 같은 영화를 만든 콤비들이에요. 또 국내 극장 개봉은 안 했는데 원제가 더 월즈엔드인데 지구가 끝장나는 날이라서 다운로드 시장에 바로 풀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영화까지 해서 블러드 앤 아이스크림 3부작이라는 영화들을 이 셋이 완성하기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원래는 황당한 외계인 폴까지 에드가 라이트가 연출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스코필그림이란 영화를 찍느라 참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대신 미국식 루저 유머의 대가인 그 주드 아페토란 감독 있잖아요. 네. 그 주드 아페토 또 사단이 있어요. 다 이런 식 영화만 만드는 사람들인데 그중에 한 명인 그렉 무톨라라는 감독을 데려와서 이 영화를 같이 찍게 됩니다. 아, 그리고 그 감독이 또 일전에 자기랑 영화를 같이 찍었던 배우 세스로건을 데려와서 외계인 폴의 목소리 연기를 시켜요. 이렇게 해서 이들이 폴이라는 영화를 완성하게 된 건데 아까 왜 그림 그리다 이 영화를 상상했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앞서 잠깐 얘기한 새벽의 황당한 저주를 이 배우들이 찍을 때 영국의 날씨가 굉장히 변화무쌍하잖아요. 네. 은채 배우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너무 이 날씨에 짜증이 난 거예요. 두 사람이 촬영을 하다가 아 너무 짜증난다. 다음 영화는 비 절대 안 오고 해 짱짱한 미국 사막에서 찍을 거다 하다 이 영화를 찍게 된 거예요. 그래서 SF 오타쿠인 두 영국 청년이 미국을 여행하다가 외계인과 만난다라는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서 시나리오를 쓰면서 직접 미국 횡단을 또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를 영화에 녹여넣은 것들도 있고요. 외계인과 자동차 여행에 관한 영화 50편을 보고 서울 한 줄씩 시나리오를 쓰면서 네,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요.
특히 이런 그 코믹한 코드가 있는 영화라든지 네. 약간 컬트 무비 같은 경우는 사단이 이렇게 계속해서 네, 움직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게 물론 그러니까 유머 코드 같은 게 잘 호흡을 잘 아주 미묘하게 잘 주고 받아야지만 사실은 성공적으로 결과물이 나오니까 또 계속해서 함께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이 영화에는 패러디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정말 두 사람의 많이 등장해요.
장기가 바로 패러디라고.
맞아요. 이 사이먼 페그랑 릭 포스트가 각본에 쓴 영화들은 전부 패러디의 향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폴 같은 경우는 SF 코미디 팬들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뭐 E.T., 미지와의 조, 엑스파일 시리즈 등등에 대한 패러디, 오마주 같은 게 영화에 가득하거든요. 네. 마지막 시퀀스 자체를 그 SF 영화의 성지라 일컬어지는 와이오밍 데블스 타워라는 곳에서 촬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말 다 했죠, 정말. 근데 한때 왜 할리우드에 스필버그가 외계인이라는 설이 있었어요, 실제로. 네. 근데 이 영화에서는 60년간 그 지구에 머문 폴이 수많은 SF 영화에 영감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필버그한테 힌트를 줘서 E.T.의 각본이 탄생했다, 막 이런 황당한 스토리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전화에서 폴이 스필버그랑 통화를 하면서 E.T.의 스토리를 설명해 주는 장면이 있는데 네. 그 목소리가 실제로 스필버그 감독이에요.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에피소드죠. 그리고 또 극중에 그 클라이브가 작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클라이브가 쓴 소설이 있어요. 그래미 그 표지 그림을 그린 걸 두 사람이 갖고 다니면서 만난 사람들한테 이거 어때 이거 어때라고 물어보면 이건 스포일러 될까 말할 수 없는데 모든 사람의 반응이 똑같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유명한 SF 영화를 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화에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가 사파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 힌트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놀라운 카메오가 등장을 하는데 진짜 놀라우실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말할 수 없고 SF계 데모가 등장한다고까지만
이렇게까지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궁금해 죽겠네.
궁금하시죠?
오늘 주제 끝까지 간다. 덕후의 모험. 약간 좀 짜릿한 시간이 아니었나. 시간이 금방 갔는데요. 네. 첫 번째 영화로는 스탠바이 웬디 그리고 두 번째 영화로는 황당한 외계인 폴이었습니다. 오늘 이은성 기자님과 함께한 필 소 굿 벌써 마칠 시간이고요.
네.
그리고 저와도 마지막 시간이네요.
네, 맞아요. 울면서 왔어요.
정말요? 뽀송뽀송하신데요?
아니요. 같아서 그래요.
덕분에 좋은 영화 많이 소개시켜주셔서 정말 매주 수요일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인성 기자님.
저도 네. 너무 즐거웠고 네. 두 달이 길 줄 알았는데 시간이 금방 진짜 갔죠. 빨리 가요. 네. 그래서 오늘 함께하는 마지막 필수구 시간이라서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 울라고요?
스탠바이 웬디 아까 나왔던 대사로 네. 제 마음을 대신 전하면 네. 은채 DJ님 논리적인 결론은 단 하나 전진입니다.
알겠습니다.
연기 현장에서 힘에 붙인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작품으로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전진하겠습니다.
네, 전진하십시오.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FM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I'm sorry for my skin에서 피부 힐링 마스크팩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끝곡으로는요. 영화 황당한 외계인 폴 중에서 로드 트립 넘버 원 연주곡이네요. 이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내일 저녁 8시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FM 영화음악 저는 정은지였습니다.